모두가 틀렸다. 침팬지는 고기와 과일을 먹고 꿀을 위해 죽습니다. 나는 그것을 듣지 못했고 침팬지에 관한 자연 영화에서 그것을 보았고 이것이 실제로 침팬지의 식단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매의 법칙은 여기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예, 모두가 틀렸습니다. 나는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알리와 가족을 위해 그들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채소가 쓰레기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진정하고 끝까지 읽거나 들어보세요. 가까운 친구가 내가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오늘날을 훨씬 더 즐긴다. 그는 아이디어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디어는 12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서구식 식단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짐 없이 항상 기분이 좋고 에너지와 집중력을 최고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90세. 그런데 왜 다들 틀렸어? 적절한 식단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리, 즉 자유로운 생각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진화와 인류학을 통해서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길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듣고 잘한 모든 것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편해요. 생물학이나 과학만으로 영양을 이해하는 것은 막다른 길로 이끕니다. 몇 년 전에는 영양에 대한 집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지만 오늘날에는 구글, 채팅 GPT, 가청 및 아마존 도서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가공식품을 끊기 때문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영양이 때때로 수십 년이고 그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은 매우 느립니다. 논리를 벗어난 놀라운 사실은 주로 야채, 뿌리, 잎, 곡물, 씨앗, 야채 및 씨앗에서 발견되는 독소이지만 덜 익은 과일이나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독소입니다. 식물은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달릴 수 있는 동물과는 다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극물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독소는 피부, 커널 및 씨앗에서 발견되므로 과일 및 채소 씨앗을 씹으면 독소가 방출됩니다. 과일은 여러분이 그것을 먹기를 원하지만 씨앗을 씹어서 씨앗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를 씹으면 약간의 시아나물이 방출됩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탄소와 질소 사이의 삼중결합을 통해 시아나물 그룹이 부착된 당 분자인 시안 생성 배당체라고 하는 비활성 형태로 시아나물을 저장합니다. 이 배당체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효소와 분리된 구액에 저장됩니다. 곤충이나 다른 동물이 식물을 씹으면 세포가 부서지고 두 화학물질이 섞입니다. 그런 다음 효소는 설탕에서 시아나물을 분해하여 독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야광봉을 깨서 야광봉을 빛나게 하는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씨앗의 종류에 따라 과실의 종류가 진화를 통해 어떤 동물에게 적응했는지 알 수 있다. 작은 씨앗인 블루베리 등의 씨앗은 인간이 씹고 씨앗이 파괴되기 때문에 분명히 새를 위한 것입니다. 명확하고 쉽게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1년 동안 무상 식이요법으로 전환하면 치료할 수 있는 대사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민감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셀리악병 환자는 글루텐이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데 글루텐은 밀과의 독소로 밀실을 각종 벌레나 해충이 먹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나에게 비논리적으로 보였던 것은 인류가 갑자기 특정 요소에 대한 문제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률론적 또는 진화론적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대규모 종자 회사들은 육종과 유전공학을 통해 밀 종자의 글루텐 양을 증가시켰고, 따라서 밀에 해를 끼치는 해충이 줄어들어 밭 농부들의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1에이커당 곡물 수확량 3배 이상 증가. 이것은 글루텐의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체강 질병의 증가를 잘 설명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밀 제품도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밀 제품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 제품에는 빵, 파스타, 패스트리 등이 포함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루텐에 민감하고 셀리악 환자는 인구의 1%이고 또 다른 10% 글루텐에 민감한으로 정의된 글루텐은 심각한 증상이 있는 사람과 증상이 없는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읽으면서 모든 것이 합쳐졌습니다. 글루텐은 밀의 독소이고 발효는 글루텐의 양을 줄인다는 것이 나에게 밝혀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책에서 당신이 유월절에 누룩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즉, 1년 내내 밀을 제외하고 독소의 양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1년 내내 밀을 놓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배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 논리, 진화론적 이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글루텐은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좋지 않기 때문에 글루텐 민감성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캐리비안의 섬인 큐라카오에 있었을 때 기억이 났는데 섬의 모든 현지인은 거물급에 대한 부드러운 단어인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인에 비해 몇 년간 밀과 식물성 기름에 노출되어 서구식 식단에 백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백인은 이 식단을 위해 일종의 자연 선택을 거쳤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외를 제외하고 생각하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민감성을 유발하는 식품은 모든 사람에게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정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밀, 식물성 기름, 속쓰림, 땅콩, 우유, 복통, 공업용 계란 등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고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식품 목록입니다. 설탕, 당뇨병 환자. 제 생각에는 크론병과 대장염은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민감도 증가의 다른 증상이며 무료식단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질병의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밀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일부러 잔치할 것입니다. 나는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일반적으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입니다. 너희는 식민지에서 빵을 가져오고 누룩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23장을 읽을 것입니다. 백성은 부풀기 전에 반죽을 가지고 갔다. 그 나머지는 옷과 어깨에 매듭이 있었다. 나는 종교적 섹션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발효는 곡물의 독소를 분해하여 해충이 곡물을 먹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독소는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수년 동안 인간에게 작용합니다. 빵 굽기와 사워도 사용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는 요르단 북동부에서 발견되며 우리 시대보다 16,000년 전, 즉 밀 문화가 있기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빵의 밀가루는 주로 야생밀로 구성되었습니다. 테프빵, 피타빵을 만드는데 가장 권장되는 곡물. 에티오피아인들이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직 물로만 재워둡니다. 자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단지 잘생긴 민족이 아닙니다. 밀가루와 물은 밖에 이틀만 넣어주세요. 이틀 후에는 매일 신선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80도에서 25분간 가열해야 합니다. 사워도우에 밀가루를 넣을 때는 밀가루가 발효될 때까지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항상 밀가루의 일부를 누룩이 있는 상태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러면 새 밀가루로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테프는 작은 알갱이입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할 때 많은 양의 씨앗이 큰 씨앗보다 독성이 적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수백만 개체가 있을 때 각 개체는 상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큰 밀알처럼 모든 곡물을 독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란에서 보면 알이 생존할 확률은 매우 적지만 수천 마리가 있고 알이 매우 취약하긴 하지만 엄청난 양의 어란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가능하다. 언급했듯이 이것은 도박이지 과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자연의 대부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곡물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곡물을 담그고 담그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철자, 보리, 호밀은 모두 밀과 유사하며 동물이 밀 알갱이를 먹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글루텐 및 응집소와 같은 독소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 유전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빵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 진화를 겪었지만 이 빵이 우리를 천천히 특히 당신이 그들을 놓치지 않을 때 죽이기 때문에 완전히는 아닙니다. 과거의 빵은 누룩이 들어있었고 우리는 유월절에 누룩이 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룩이 든 음식은 맛 때문에 먹지 않고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담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수천 년 담배 등을 피웠지만 흡연은 비교적 나이가 들면 죽기 때문에 실제로 진화 선택력이 없습니다. 곡물의 문제는 곡물이 식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해충이 곡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소는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산성화는 독소의 상당 부분을 중화합니다. 슈퍼마켓에는 사워도우 빵이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불행히도 곡물에는 해충이 먹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성이 종자 회사의 목표인 에이커당 더 많은 수확량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및 수동 개선은 독소를 강화합니다. 해충이 많은 독소가 있는 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집소 및 글루텐과 같은 독소로 파열되고 또한 유전적 개선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빵, 파스타, 스낵 등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밀 제품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이유. 테프는 준비하기가 훨씬 쉽고 누룩이 생기며 맛도 더 좋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밀에 있는 천연 독소의 양을 증가시켰는데 이 독소는 해충에 해를 끼치지만 인간에게도 해를 끼치는 동일한 독소입니다. 신체의 당 조절 메커니즘을 손상시키는 독소, 밀, 설탕, 소금,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밀에 글루텐, 렉틴이라는 독소를 첨가하여 죄를 짓는데 이는 신체의 지방 저장 메커니즘을 손상시키는 독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에게 살찌우기 위해 밀과 곡식을 주는 이유입니다. 약간의 과당이 있는 잘 익은 과일의 아보카도 예 살구의 클레멘타인 예 바나나 예 질경이 요리 예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칼로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맛에 끌리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실제로 더 많은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보다 대신 자연에서 단맛은 무독성의 상징입니다. 과일은 익은 후에야 단맛이 나므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독소를 중화시키고 단맛을 내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에 과당이 많은 이유 현대 재배 과일의 과당 함량은 일반적으로 야생 과일보다 높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야생 과일에 적응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플러스 선택적 번식. 여러 세대 동안 인간은 과일을 더 크고, 더 달고,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번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생 조상에 비해 많은 재배 과일에서 과당을 포함한 당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플러스 농업 관행, 비료, 살충제 및 관계 사용과 같은 현대 농업 기술은 더 일관되고 풍부한 과일 생산. 이러한 관행은 과일의 크기와 과당을 포함한 설탕 함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유전자 변형. 경우에 따라 과일은 단맛이나 크기와 같은 특정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생 친척에 비해 유전자 변형 품종의 과당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플러스 숙성 및 저장. 과일은 종종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 따서 운송 또는 저장 중에 익습니다. 이것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익는 과일과 비교하여 더 높은 과당 수준을 포함하여 다른 설탕 프로파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적은 과당에 노출되었으므로 문제입니다. 요거트나 발효유 제품에는 과당 분해를 돕는 장내 세균도 있으니 과당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 과일은 익어야 단맛이 납니다. 독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과일에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단맛을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과일은 포로가 되기 전에 특정 동물이나 여러 동물에 적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여부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익은 과일의 과학은 인간과 유인원에게 가장 오래된 음식입니다. 인간은 과일 및 기타 과당 공급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식습관과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했으며 현대식 식단에는 우리 조상이 섭취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있으며 과학은 고농축 과당이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논리의 반함을 보여줍니다. 프록토린 또는 흡수 보조제인 러파이브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는 일부 사람들에서 수년에 걸쳐 덜 생산되며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과일의 소화 문제, 과당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결과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및 음료에 첨가된 설탕 형태의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대사장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르게 대사되며 특히 다량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당 섭취가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높은 수준의 과당 섭취는 신체의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어 만성질환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체 과일의 섬유질과 기타 영양소가 과당의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과일 형태의 과당을 섭취하는 것이 설탕을 첨가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보다 덜 해로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연의 과일은 우리가 충분히 먹으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인간이 먹기에 적합한 과일은 자연에 존재하는 과일 중 아주 작은 부분이다. 흔히 하는 실수는 슈퍼마켓에서 잘 익은 과일을 보았을 때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을 뿐인데 설 익은 익지 않은 나무에서 따서 에틸렌가스로 조리했거나 다른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고 약간 썩은 과일은 다양한 해충이 먹지 않고 덜 익은 완벽한 과일보다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덜 익은 것의 독소, 주로 껍질과 씨앗에 있음,는 맹장의 염증과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비옥하고 복잡한 화학과정을 거쳐 익은 과일입니다. 비교적 익렸을 때 따야 함으로 안전한 과일, 블루베리, 산딸기, 크랜베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오렌지, 클레멘타인, 레몬, 적포도. 일반적으로 에틸렌가스로 조리되므로 나무에서 잘 익은 것을 따지 않는 한 피하는 것이 권장되는 절정과일, 수박, 멜론, 망고, 복숭아, 무화과, 자두, 키위, 바나나, 리치 등. 익지 않은 과일의 경우 가열과 요리는 독소를 낮추지만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과일의 껍질을 먹지 말고 씨앗을 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씨앗은 우리에게 유독하기 때문에 쓴맛이 있습니다. 씨앗을 인식하고 씹지 않는 과일은 요리하거나 구운 질경이를 권장합니다. 아보카도. 그 전에 익어야지. 과일이 너무 익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 과일이 익으면서 생기는 부산물인 알코올을 분해하는 인간의 능력이 발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익은 과일과 심지어 약간 썩은 과일을 먹는데 적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인간은 썩는 경향이 있는 잘 익은 달콤한 과일을 먹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꿀 예, 가공되지 않은 꿀은 우유와 마찬가지로 벌이 섭취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독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대부터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요오드보다 효과가 더 좋다. 좋은 점은 꽃은 벌이 꿀을 가져가 식물을 수분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수분을 원하고 꿀벌이 꿀이 무독성인 시기를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과당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 예.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닭고기 달걀을 완전히 피합니다. 닭이 곤충을 먹지 않고 자연식품이 방목되지 않는 한 계란은 많은 사람들을 다른 원인으로 만듭니다. 증상과 민감성.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닭은 마땅히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계란의 품질에 확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업화된 식품은 아마도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란도 목록에 있습니다. 많은 계란을 낳기 위해 닭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계란의 재료는 또한 변경되어 인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충이 밀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테스트하지는 않았지만 닭이 뭔지, 질병 및 심각한 부상에 가혹한 포로 상태에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걀 껍질이 밀봉되지 않아 독성 물질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항생제를 닭에게 투여합니다. 유제품 예, 염소, 염소 유제품 및 바람직하게는 산성화, 발효 또는 숙성, 요구르트, 버터, 치즈 및 케피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유를 산성화하면 인간에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우유는 식물과 달리 사람이 먹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동시에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우유를 발효시키면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 개선. 발효유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어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유당을 스스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2. 영양소 가용성 증가. 발효는 비타민 B12 및 엽산과 같은 우유의 특정 영양소 가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중요합니다. 3. 낮은 유당 함량. 발효 과정은 또한 우유의 유당 함량을 줄여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맛과 질감 개선. 다음과 같은 발효 유제품 요거트와 케피어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톡 쏘는 크림 같은 맛과 질감을 가집니다. 전반적으로 발효 우유는 우유를 더 영양가 있고 소화하기 쉽고 더 즐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 제품을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제품은 동물이 우리에서 받는 혼합물이 아닌 자연 목초지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젖소 우유 제품에 X가 있는 이유, 많은 양의 베타 카이산 A1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대부분을 먹었던 베타 카이산 A2, 베타 카소모르핀 마이너스 7 BCM7은 A1 베타 카제인이 소화계에서 소화될 때 생성되는 펩타이드입니다. BCM7은 오피오이드 유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뇌와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BCM7 이 위장 불편, 염증, 신경장애 및 심장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BCM7EA2베타카제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A1 및 A2베타카제인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젖소의 대안으로 A2 우유를 섭취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젖소 우유는 완전히 산업화되었습니다. 모든 산업화 식품, 콩, 밀, 옥수수, 귀리, 젖소 우유, 달걀은 연구와 논리적으로 모두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인 수준입니다. 젖소는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받고 학대받는 환경에서 자랐으며, 고기와 우유를 먹은 마사이족과 채식주의자인 유사한 부족을 비교한 연구. 잎 독소와 흡수 방지 미네랄로 야채와 잎을 매복하는 것이 더 좋으며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쓰거나 신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동물들에게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야채를 고집한다면 정말 잘 익힌 것뿐입니다. 야채가 우리에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건강한 음식과 같은 것은 없으며 우리에게 적합한 음식이 있으며 야채와 잎은 자유선택이 아닌 식량 부족 동안에만 인간 식단의 일부였습니다. 피해야 할 채소, 오이, 감자, 옥수수, 토마토, 가지, 후추, 호박, 찌는 것이 좋다. 채소와 잎에 관한 기사. 야채와 잎을 피해야 하는 이유 고대인들은 약용이나 어쩔 수 없이 야채와 잎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독성의 자연적 징후 식물에는 다양한 유형의 독이 있습니다. 영양소 억제제, 렉틴, 옥실레이트, 탄닌, 프로테아제 억제제, 피틴산, 시아나물, 호르몬 교란제. 식물은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식물은 다른 동물처럼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독소에 의해 먹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했으며 이것이 주요 방어 방법입니다. 과학과 논리 모두 이를 보여줍니다. 식물의 방어 메커니즘은 인간이 먹지 못하도록 개발된 것이 아니라 작은 곤충과 동물이므로 이러한 독소의 영향이 너무 느려서 이 음식이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와 가열, 식물이 진화 과정에서 겪지 않은 메커니즘은 독소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영양소는 육류, 생선, 우유 및 일부 과일에서 발견됩니다. 식물의 미네랄과 비타민은 고기와 생선보다 덜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육류 공급원, 햄철의 철분은 식물 공급원, 비햄철의 철분보다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철분에 대한 설명. 대부분의 식물은 대부분의 동물을 죽입니다. 식물의 작은 부분은 동물의 작은 부분에 의해 먹힙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독소를 중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식단은 코알라를 죽이고 그것이 먹는 나무의 잎은 우리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들을 독살 우리는 약과 같은 식물을 더 많이 봐야 합니다. 소량으로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질병의 경우에만. 식물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 억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는 갑상선을 교란시키고 요오드로 치료합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양상추 및 모든 녹색 잎과 같이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씨앗. 주로 씨앗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인해 우리에게 해로운 일부 음식 독소를 줄이기 위해 담그기, 산성화, 발화 및 요리가 필요합니다. 렉틴은 식물 독소의 일부입니다. 다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양귀비, 치아, 참깨 및 타히니. 쌀. 아시아인만을 위한 쌀은 빼놓을 수 없는 곡물이지만 열을 가해도 분해되지 않는 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은 백인보다 수천 년 동안 쌀에 노출된 후 소화에 더 적합한 소화 시스템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특정 음식 노출로 인해 일부 아시아인 인구에서 유전적 적응에 의한 알데하이드 탈수소 요소 2, ALDH2, 유전자의 변종인 ALDH2 별 2의 유병률 증가입니다. 이 유전적 특성은 알코올 대사 능력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알코올 반응 또는 아시안 워시로 알려진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의 유병률은 다른 알코올 음료에 비해 알코올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케 및 소주와 같은 쌀 기반 알코올의 역사적 소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소된 알코올 대사 능력은 이러한 집단에서 과도한 알코올 소비 및 알코올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한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인은 백인처럼 우유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유에 더 민감합니다. 유당불내증의 유병률은 인구와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인구는 유럽계 인구보다 유당불내증 발병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인의 약 70에서 100%가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유럽계 사람들의 유병률은 5%에서 20%로 이보다 낮습니다. 쌀에서 발견되는 렉틴은 오리자 세티바 어글루티닌 또는 쌀 응집소. 이 단백질은 특정 당분자에 결합할 수 있으며 식물 내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에 관여하고 해충이 벼 종자를 먹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쌀 응집소는 주로 밀기울과 같은 쌀 아래 바깥층에서 발견됩니다. 글루텐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생각으로 특정 음식에 노출되면 동양인이 아닌 백인에게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쌀의 소화를 지원합니다. 동양인이 미역을 소화하는데 유전적 변화가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쌀은 산성화되지 않고 응집소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쌀이 백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는 조상이 쌀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뿌리 모든 뿌리에는 중화해야 할 독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냥 찌거나 요리하십시오. 고구마, 예루살렘 아티초크, 아티초크 의심, 양파, 마늘, 샬롯, 부추, 회양, 무, 무 및 모든 버섯, 유카뿌리. 논리는 간단합니다. 진화의 뿌리에는 해충이 먹는 것을 방지하는 독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가열과 요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독소를 낮출 수 있지만 장이 손상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독소가 신체의 다양한 시스템에 큰 손상을 줄 것입니다. 인간은 소금을 넣지 않고 수백만 년 동안 훌륭하게 지냈습니다. 인디언 내 인생 82쪽, 나는 고기를 말릴 때도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인도인을 본 적이 없다. 입증 책임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 메뉴는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소금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메뉴에 추가되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유형의 음식에 소금이 어떻게 소화 시스템과 장내 유익균을 손상시키는지 보여주는 연구 천연소금은 음식의 신선함을 더해주며 아마도 우리에게 해로울 것입니다. 또는 우리 안의 내재. 위에 링크된 연구에서 짠 음식에 대한 사랑이 획득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음식을 보존하려는 욕구 외에는 음식에 소금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진화 기간 동안 우리는 소금을 먹지 않았으므로 논리적 결론은 소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유를 위한 도구의 도구칠에 따르면 인체에 수백만 가지 과정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피틴산으로 인해 껍질이 없고 껍질이 작은 모든 종류의 견과류, 콩과 식물인 땅콩과 견과류를 제외하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었다가 말리는 것이 좋다. 옛날에 먹던 방식이다. 콩류, 병아리콩, 콩류, 렌즈콩 등의 섭취를 줄이거나 24시간 담갔다가 3시간 삶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다른 유형의 음식을 똑같이 소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아인은 예를 들어 유럽인보다 조류와 쌀에 더 잘 적응했습니다. 콩과 식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콩과 식물 독소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조류를 야채와 잎으로 가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조류를 물에 몇 분 동안 끓이십시오. 조류에 민감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류를 좋은 방법으로 분해하기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효소와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마약과 술 마약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약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이 우리의 뇌에 장기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에 마약과 술이 연루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밀 제품, 빵, 메밀, 파스타, 페이스트리, 모든 기름, 계란, 우유, 가공소금, 방부제를 피하십시오. 옥수수, 귀리, 설탕, 콩, 땅콩, 감자, 설탕 대체물, 카페인, 항생제 및 위산 감소제. 또한 육류 대용품을 완전히 피하고 빵과 우유는 완전히 가공되어 원래보다 우리에게 훨씬 덜 이롭습니다. 무엇이 건강한가? 그러나 해결책은 진화, 인간의 역사, 인간 유인원, 그리고 논리의 실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로 진화와 인류학뿐만 아니라 자기실험, 독서 연구, 책 읽기, 자유로운 사고 및 자연 관찰의 도움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과거에 먹었던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부족들을 관찰함으로써 해골의 이빨에서 발견된 유골에 따르면 고대인의 식단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음식은 바로 동물들이다. 곤충과 같은 가장 작은 동물부터 사슴과 같은 가장 큰 동물까지 나머지 음식에서는 새들과 과일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등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먹은 새들과 각종 해충들과 경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과일은 새들이 먹기에 적합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다람쥐나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측면과 사냥 협력의 필요성 우리는 헤어지고 농업을 발명하고 연합했습니다. 인간은 약 100여 년 전에 시작하여 몇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농업혁명은 우리가 헤어진 지 9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환경과 식단에 대한 개별적인 적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농법의 발명과 동식물의 번식뿐만 아니라 많은 혼합 없이 서로 다른 그룹 사이에 긴 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피부색, 희박한 공기에 대한 서로 다른 적응 및 진화가 서로 다른 환경 및 사회적 조건에 적응해야 했던 많은 다른 특징을 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음식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음, 우리가 아프리카를 떠난 식단, 일부 사람들에게 좋음, 콩과 남미인과 같이 일부가 수년에 걸쳐 적응한 식단, 누구에게도 좋지 않음, 아무도 하지 않는 식단에 적응했습니다. 과일, 생선, 고기, 굴,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곡물,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 과 같은 가장 오래된 음식을 의미하는 고대부터 인간이 먹어온 것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동물성, 지방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습니다. 중독도는 노아 서구 사회의 질병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식물의 독소에 의한 내 생각에는 중독 증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출현뿐만 아니라 30에서 40세의 사냥꾼에게도 이러한 질병의 징후를 보았어야 하지만 보존된 부족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노년기에 살고 있으므로 아마도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의 영향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가가 무엇을 먹을지 추측하고 있으니 분명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생각이 없습니다. 비거니즘은 내 생각에 자유로운 식단의 반대입니다. 논리, 동물에 대한 연민, 말하자면 환경 보전이 있지만 식물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형의 영양과 마찬가지로 비건 채식은 가공식품과 설탕을 포함하지 않을 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분석한 모든 정보에 따르면 인간은 주로 동물을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고기와 지방이 설탕을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높은 설탕은 모든 신체 시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음식에 몇 년 동안 노출되었는지입니다. 고기는 수백만 년 전에, 빵은 7천 년 전에, 카놀라유는 불과 40년 전에 우리의 식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각 음식의 호환성 가능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또한 인간은 전 세계로 이주하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식단은 그들이 있는 곳에 적응되었고 반드시 그들이 먹어야 했던 것에 맞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에서는 식단이 주로 옥수수와 감자였습니다. 생선과 밥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고대와 오늘날에도 남미인과 비교하여 일본인의 기대 수명에 큰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쌀은 아시아인만이 접할 수 있는 특정 식품의 훌륭한 예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이자 동양인의 해조류 소화 능력을 보여주는 연구. 오늘날 우리는 옥수수와 감자에 많은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해충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치에 맞습니다. 감자는 해충이 과일과 유사하게 먹기를 원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과학은 요리가 감자에서 모든 독소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감자의 진화는 가열에 속임수, 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요리하고 굽기 위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메뉴는 뿌리, 채소, 콩류 등 불 없이는 먹지 않는 음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가열한다고 해서 식물의 모든 독소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담그기, 발화 및 발효와 같은 추가적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중독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류 전체 가 식물 독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식물마다 수백, 수십 가지의 독소가 들어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식물을 먹을 리가 없다. 아마도 독성을 나타낼 것이므로 자연 선택 여신을 통해 풍미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독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운맛, 쓴맛, 신맛을 싫어하고 달고 기름진 것은 먹을 준비가 된 것을 상징하며 이것은 영양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에 중요합니다. 달고 기름진 맛에 대한 본능적인 선호는 안전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기꺼이 섭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농업 방식을 채택한 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농업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가 노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느린 중독과 유사하게 인간의 건강에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야생에서 현대 생활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처럼 현대 음식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유전적 적응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음식에 가장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 문제 등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것은 현대식 식단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도 좋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해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인도 그러한 중독에 시달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었습니다. 농업혁명 이전의 인류는 균형 잡힌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과일과 동물성 단백질의 식단에 의존했습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현대인보다 뼈가 튼튼하고 치아가 건강하며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식단은 곡물, 과일, 및 식물, 탄수화물 소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점.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사람들이 영양결핍, 치아 문제 및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저하에 기여했습니다. 농업혁명은 복잡한 인간사회의 발전과 문명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 수렵 채집 생활 방식에서 농업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건강 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의 시아나물에 대한 훌륭한 기사입니다. 아니요. 라는 근육을 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유혹에 저항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은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도 끊고 싶을 때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노출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분명히 아니요. 어린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성인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건강에 해로운 옵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유혹을 거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두뇌, 특히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종종 자기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대신 즉각적인 욕구에 굴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만성질환 발병 위험으로 점.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유혹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외부 자극의 강한 영향으로 아이들은 시각적 단서, 냄새 및 미각을 포함하여 환경의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유혹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선택에 직면하면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높아져 저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정적 연결을 통해 아이들은 특정 음식을 위로, 사랑 또는 보상과 연관시킬 수 있으므로 집에 있을 때 이러한 항목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을 줄이면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유혹을 피하고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아이들이 더 나은 식습관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혹에 취약하며 항상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따르면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나 중독성 행동을 피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유혹의 근원에 대한 노출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간식을 제공합니다. 완징크, 페인터, 앰퍼샌드리, 2006. 그러한 물건을 눈에 띄지 않게 두거나 전혀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은 그러한 물건에 중독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과일 및 채소와 같은 더 건강한 음식 옵션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은 더 나은 식습관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각적 신호나 알림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티파니와 드롭스, 1991이 연구에 따르면 흡연 관련 단서에 노출된 사람들은 담배에 대한 강한 갈망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눈에 띄지 않게 하고 흡연이 흔한 환경을 피하는 것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선천적인 감수성을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담배를 끊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해롭거나 중독성 있는 자극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더 건강한 습관과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노화뿐만 아니라 중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자연 생활에서 현대 생활로 전환하는 인구가 현대 음식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처럼 그것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 문제 등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것은 현대식 식단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도 좋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해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인도 그런 중독에 시달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비과학적 정신으로 대리대체물. 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자연은 연료를 공급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연료 공급에 대한 아름다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구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효되지 않은 글루텐 제품, 깨끗한 설탕, 카페인, 부자연스러운 조건에서 가공되거나 재배된 고기를 섭취해서는 안 되며 대체품이 종종 원래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독성이 있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유, 설탕, 글루텐, 육류와 같은 일반적인 식품은 농축된 경우가 많고 판매되는 것만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알려진 대부분의 농축액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진화하는 동안 우리는 농축액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이니를 예로 들면 타이니 100g에는 참깨가 약 1kg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참깨 농축액에는 독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귀리로 만든 우유 대용품, 특히 독성이 있는 귀리입니다. 아몬드, 두유 또는 쌀 우유와 같은 우유 대체품은 실제로 이러한 제품의 농축물이며 이러한 제품에는 자연 독소가 있으며 그 농축물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농축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독소. 또한 대체품에는 칼슘, 비타민 D 및 단백질과 같은 젖소 또는 염소 우유에서 발견되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우유는 젖소 우유와 같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체 우유에는 콩과 아몬드에서 발견되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와 같은 설탕 대체물은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체중 증가, 당뇨병 및 기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꿀이나 아가베 시럽과 같은 천연 설탕 대체물은 여전히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단순히 설탕이 첨가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설탕 대체물은 당신에게만 효과가 있으며 설탕보다 실제로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수 설탕의 유일한 대체물은 제로 순수 설탕입니다. 글루텐 프리 제품은 셀리악병 환자에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인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산업용 글루텐 대체물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텐은 밀의 종류에 존재하며 올바른 방법은 밀을 완전히 피하고 밀을 대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글루텐 프리 식품은 칼로리, 설탕 및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대두 기반 제품, 세이탄 또는 식물성 햄버거와 같은 육류 대체품은 기본적으로 대두, 완두콩 또는 다른 식물의 농축물이며 일반적으로 대두, 완두콩 또는 기타 식물에 농축된 천연 독소를 포함합니다. 인간은 잘 익은 과일이거나 산성화 또는 장시간 가열과 같은 독소 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식물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기름. 입니까? 날씬하지 않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여기에는 수학 분야도 포함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몇 시간씩 연습하면 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양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적합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간단합니다. 수학을 배우지 못하는 유전적 문제나 비정상적인 체중을 유발하는 만성대사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 체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사 질환을 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에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설탕, 비타민 C 및 나트륨 수치를 지원하는 수백 가지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 질환의 징후 중 하나는 식사 직후의 배고픔과 18세 때의 체중과 매우 다른 체중입니다. 그것으로 살찌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상 체중이 될 것입니다. 유전학은 실제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으로 신체를 중독시키지만 대사질환, 체중 안정화 메커니즘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유전학도 특정 연령까지 작동합니다. 특정 나이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전의 체중이 아닐 때 그것은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과학과 논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체중 안정화 메커니즘을 망치지 않도록 먹는 것입니다. 결국, 100톤의 체리를 만난 새가 부풀어 오르지 않고 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새들의 유전자가 그것을 보호합니다. 이 방어 메커니즘이 없는 새는 더 이상 야생에 없지만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같은 체중 안정화 시스템을 혼란 시키는 물질을 주면 비행할 수 없는 체중에 도달하고 미친 사람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고 합리적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개에 대한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움직이거나 익힌 고기를 그에게 주십시오. 체중이 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에게 먹을 수 있는 개밥을 주고 무엇이 그를 뚱뚱하게 만드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 신호, 갈증과 배고픔에 대한 신호, 마치 몸이 춥거나 더울 때 신호를 보내도록 믿고 온도가 정확히 몇 도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때로 몸이 아플 때 몸은 먹기를 꺼리는 신호를 보내고 이것은 완전히 이치에 맞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몸이 우리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능력을 실제로 상실하는 대사 질환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에게 적합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적응되지 않은 수년간의 식사는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며 모든 사람은 다른 나이에 걸립니다. 카페인, 알코올 또는 기타 변질 물질로 몸을 혼동하지 않는 한 동일한 원칙이 음주에 적용됩니다. 논리와 과학에서 나오는 결론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 먹습니다. 점. 무료 식단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와 생선을 더 많이 먹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와 생선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는 신호를 기다리세요. 신체는 왜 우리가 중독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신체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방식은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후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은 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발전된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럼 나에게 매운 맛은 어떤가요? 또는 쓴 와사비는 나에게 어떤 맛일까요? 그리고 물론 담배 맛은 어떤가요? 물음표. 단기적으로는 그것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더 가져오십시오. 신체에는 물질이 부족한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와 에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뼈의 강도 등 골다공증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브루스 에임스 교수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라우팅하는 이론을 설명합니다. 담배는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뇌는 니코틴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것과 연관시킵니다. 몸은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고 싶은 욕구를 주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여라. 아이에게 충분히 매운맛을 주면 매운맛을 좋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테스트는 초기 맛에 있으며 이것은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방질과 단맛을 원합니다. 식물 독소의 중독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이고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각 식물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독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식물의 다양한 독소에 노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풍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취향 선호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타이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 싫어했던 야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어린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야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물 독소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는 달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선천적으로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취향 선호도가 바뀔 수 있으며 특정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잠재적인 장기적 건강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진은 아프다. 그들은 매끈한 것은 아름답고 뚱뚱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즉시 인식합니다. 하얀 치아는 아름답고 노랗고 갈색 치아는 아름답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뇌에서 미인에 대한 신호를 받는 것은 그러한 미인이 우리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다산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알고 있습니까? 미네랄 부족을 알리는 방법 등 동물이 광물을 핥는 것처럼 결핍을 느낄 때 소금에 대한 욕구가 우리와 비슷할까요? 물에 대한 갈증처럼 미네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고기에 대한 욕구, 신선하고 뜨거운 음식이 우리에게 가장 맛있고 소화하기 쉽고 영양가가 높으며 나쁜 박테리아가 적은 좋은 음식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약간의 도박입니다. 신체는 주로 고기를 먹고 싶어 함으로써 미네랄 부족을 알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느낍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곁들인 절인 테프빵, 골수를 곁들인 소고기, 구운 질경이를 곁들인 염소 요거트 등 여러 종류의 음식을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종류의 음식으로 세상이 범람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미네랄이 포함된 특정 유형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신호가 흐려진다고 생각하지만 언급했듯이 이것은 내가 아는 내기입니다. 동물이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성분을 가진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말이 됩니다. 사워도우빵과 염소 요거트는 어떻게 인간에게 적합하면서도 여전히 시큼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넣은 빵이나 다른 곡물은 신맛이 나더라도 우리에게 적합하며 논리적 설명은 이것이 우리의 진화에서 새로운 것이고 아마도 예외 중 하나이며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사워도우에는 많은 유산균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신맛. 우리에게 신맛이 나는 요거트도 마찬가지지만 유산균 때문에 우유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굽고 나서야 우리에게 좋은 반면 요거트는 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워도우와 요거트 모두 발효 과정에 유산균을 포함하지만 관련된 특정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요거트는 주로 유산균, 특히 스트렙터카커스 서모필루스 및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커스의 작용을 통해 우유를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박테리아는 함께 작용하여 우유의 설탕인 유당을 젖산으로 변환하여 우유를 걸쭉하게 만들고 요거트 특유의 신맛과 박테리아가 있는 제품을 제공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반대로 사워도우는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 락토바실러스 및 뉴코노스톡, 레우코노스톡, 속과 같은 산성 박테리아 우유와 야생 효모의 혼합물에 의존합니다. 특정 박테리아 종과 관련된 발효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맛과 질감이 다릅니다. 경험은 수천 번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직접 시도해보세요. 여기에 쓰여진 모든 것. 예를 들어 염소 우유 두 잔에 비해 소 우유 두 잔을 마십니다. 그들 중 하나에 대한 특정 감도가 있으면 즉시 느낄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고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험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와 막대한 이익이라는 자유로운 생각이 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실험은 신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기억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과학은 젖소 우유의 카제인 A1 유형 단백질이 유당이 아닌 우유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제인 A2 단백질은 항상 염소와 양 우유에 존재했습니다. 역사상 어디선가 우유에 더 많은 카제인 A2 단백질을 제공하는 돌연변이가 유럽산소에서만 만들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돌연변이가 쇠고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험만 한 게 없지 미국에서 일반 우유랑 A2형 우유도 사서 딸이랑 우유를 마시는 시간이 달라서 와이프가 딸에게 실험을 했다고 화를 냈지만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일반 우유를 마신 후 딸과 나는 복통과 두통이 있었지만 A2 우유를 마신 후에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우유를 마시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과학, 관찰 및 논리가 결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A2 유형의 우유만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쇠고기 1kg을 먹고 하루 후에 생선 1kg 또는 양고기 1kg을 먹으면 느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 조상들이 먹은 내기의 오름쪽과 논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기의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음식을 가져와 그것이 우리를 치료합니까 아니면 독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있습니다. 9999에서 만의 확률로 독이 될 확률과 1에서 만의 확률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수백만 가지의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기의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시금치나 케일, 슈퍼푸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점을 인체의 공로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화와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수천 가지의 다른 방법 중에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RDA의 1의 권장량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분과 다른 많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억제하는 독소가 있는 식물을 먹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의 큰 비밀. 결국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을 동등하게 즐기고 새로운 식단에 익숙해지는 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에 대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므로 지금 먹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이 자연스럽고 맛있더라도 대부분의 유형의 음식을 먹도록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식단은 성격이 환경과 유전자의 영향을 받듯이 사람의 유전자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야생에 살던 인간들은 코끼리를 사냥해서 먹고 몇 시간 뒤에 배고프면 과일을 먹었다. 단백질과 지방에 탄수화물을 섞으면 설탕과 비만 문제가 생긴다. 고기는 오랫동안 소화되며 이 시간 동안 탄수화물 때문에 당도가 높아집니다. 인디언과 원주민, 현대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서양식 식사를 하는 서양인보다 훨씬 빨리 병에 걸립니다. 서구식 식단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서양식 식단이 우리를 독성 시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그룹이 다른 효과를 갖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건강이 개선되지만 식물 독소, 특히 통곡물, 젖소 우유 등의 문제가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단백질 그램, 탄수화물 59g, 지방 25g, 또는 이와 유사한 이상한 것. 그러나 인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무언가가 빠졌을 때 느낌을 줍니다. 영양사나 의사들이 마치 인체가 케이크의 조리법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냥 무시하십시오. 수백만 년의 진화에서 인간은 고기, 과일, 빵을 얼마나 먹었는지 세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조언은 당신이 정말로 먹어야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이 필요해 라고 자주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탄수화물이 없을 때 신체가 지방과 단백질을 훨씬 더 잘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효소가 위에서 최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산도,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도가 필요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반대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1kg의 TEF 비용은 약 NIS20입니다. 빵을 직접 만들면 마트에서 빵을 사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듭니다. 물만 마시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단 음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염소 요거트는 일반 식단에서 비용이 동일하고 무료 식단에서는 유기농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무료 식단은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많지만 건강 비용과 몸, 마음, 치아 관리에 드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 테스트 요리, 가열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이 맵거나 맵거나 짜지 않으면 우리가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요리하는 것이 더 좋지만 이것은 단지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지를 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밀은 가열하고 갈지 않고는 먹을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선과 고기는 그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합하다는 논리는 인류가 불과 몇십만 년 동안 광범위하게 불을 피우고 가열한 음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인원이므로 우리는 생식, 가열하지 않거나 부쉐를 먹는데 상당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은 가열하거나 부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독, 의 전설 대신 독소를 먹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자연 해독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작업장 없이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실제로 신체는 미츠프라몬의 특정 이벤트나 주말과 같은 장소에서만 독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합니다. 우리는 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우리 몸을 독살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무료 식단을 고수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합니다. 씹는 것은 소화 시스템에서 다양한 효소의 방출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촉진합니다. 반면에 혼합 또는 분쇄 식품을 섭취하면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 수치가 높아져 우리 몸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영양 쉐이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혼합물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식습관은 인류 역사상 흔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에야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진화, 과학, 논리, 요컨대 자유로운 사고의 관점에서 우리 식생활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슈퍼푸드는 논리적 정의가 아닙니다. 주변에 풀만 있을 때 인간이 먹는 방식은 염소와 양에 대한 마법입니다. 고대에는 정말 풀을 찾는 것이 과일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야채를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젖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발효된 염소 우유를 먹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목격되었습니다. 이미 9000년 전에 치즈 생산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있습니다. 소와 능력면에서 우유와 염소 우유의 차이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에 있습니다. S1 카제인 및 S2 카제인 단백질은 염소, 양, 소를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의 우유에서 발견되는 카제인의 하위 유형입니다. 이러한 카제인 아형의 구성과 비율은 종, 품종, 심지어 개별 동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1 베타 카세인은 홀스타인 젖소와 같은 특정 품종의 젖소 우유에 존재하며 젖소보다 양의 우유에서도 발견됩니다. 소화될 때 A1 베타 카제인은 베타 카소모르핀 -7, BCM7 이라는 생체 활성 펩타이드를 방출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장 불편, 염증 및 느린 위 배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타카제인 A1과 A2가 베타카제인 우유 단백질의 두 가지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버전 A1을 초래한 유전적 돌연변이는 5000년에서 만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버전 A1 베타카제인을 초래한 유전적 돌연변이는 단백질 사슬에서 단일 아미노산 치환을 수반했습니다. 이 겉보기에 작은 변화는 소화 중에 단백질이 분해되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돌연변이가 소고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의 소, 특히 보스옥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의 원래 베타카제인 단백질은 A2 유형이었으며, 이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보스 인디큐스 소와 같은 일부 전통적인 소 품종에서도 여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건지 및 저지소와 같은 특정 보스 황소 자리 품종에서와 같이 염소 우유는 일반적으로 소의 우유 및 양의 우유에 비해 낮은 비율의 S1 카세인을 포함합니다. 일부 염소 품종은 S1 카제인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우유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염소 우유의 S2 카제인 함량은 일반적으로 S1 카제인보다 높으며, 이는 염소 우유의 특징적인 특성을 제공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를 더 쉽게 만듭니다. 양유의 S1 카세인 함량은 일반적으로 산양유보다 높지만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S2 카제인 함량도 존재하지만 S1 카제인과 S2 카제인의 정확한 비율은 양의 품종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1 카제인의 함량은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홀스타인 젖소는 일반적으로 저지 젖소보다 S1 카제인 함량이 높습니다. S2 카제인 함량은 우유에도 존재하지만 S1 카제인과 S2 카제인의 비율은 소의 품종과 유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인간의 역사에는 염소가 동반되었습니다. 잠언 27 베디, 그리고 과학과 논리가 일치하면 사물의 진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셰프 레스토랑은 식단에서 준비하는 방법이고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준비 방법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곡물의 산성화 및 발효와 같은 특정 프로세스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의 존재에 따라 소화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같은 가족의 음식 조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 종류 또는 생선이 말이 됩니다. 미식가 레스토랑은 종종 요리의 영양학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맛과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며 우리의 건강에 최적이 아닐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준비 기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영양가보다 맛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의 경우 셰프가 원재료를 준비하는 방식보다 풀을 먹인 양고기와 같은 고기의 품질과 원산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작고 식별할 수 없는 접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큰 접시를 좋아한다. 거기에는 일종의 일반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를 독살하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가 이러한 제품을 건조 식품에 넣기 전까지 애완동물은 옥수수, 콩, 밀, 귀리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독소가 포함된 곡물을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와 고양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플러스 영양소 흡수 감소, 파이테이트와 같은 항영양소는 칼슘, 철, 아연과 같은 미네랄에 결합하여 생체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애완동물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영양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러스 소화기 장애, 렉틴과 같은 특정 항영양 물질은 소화기 내벽을 자극하여 구토, 설사 또는 복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곡물을 생으로 먹거나 부적절하게 조리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레르기 및 민감성. 일부 애완동물은 특정 곡물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민감성을 앓을 수 있으며, 이는 소화 시스템에 염증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와 같은 곡물은 개와 고양이에게 흔한 알레르겐입니다. 플러스 염증 반응. 특정 항영양소는 신체의 염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항령향소, 독소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지만 연어나 닭고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몇 시간 후 요리, 기장, 기장, 수수, 수수, 서양토플, 아마랑스, FONIO 야생쌀과 일부 백미 주로 아시아인용. 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먹는데 익숙해질 만큼 충분히 진화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곡물 그것들을 완전히 피하세요. 고대인들이 노래하고 놓친 것처럼 곡물에서 문제가 되는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곡물은 씨앗과 같으며 먹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물은 담그고 재우고 가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씨앗을 담그면 씨앗이 발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해독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누룩은 유산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독소를 분해하고 요리를 하면 일부 독소가 파괴됩니다. 자유로운 생각은 우리 조상들이 빵의 맛 때문에 누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빵은 더 오래 보존됩니다. 오늘날 밀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밀은 유전적으로 다르고 발효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동물성 지방, 예, 쇠고기 버터 X은 NEOGC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유에서 추출한 농축액이기 때문에 어유 VVV 노출에 도움 오메가 3 때문에 사용거위 오리 기름 VNEOGC가 거의 없어 안전한 VX소 지방 NEOGC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기름진 맛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며 가장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물고기와 동물만을 먹고 사는 극지방의 부족들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앓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 동물성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일부 동물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및 식물성 지방 모든 식물의 기름 XXX 올리브유 X 카놀라유 및 기타 식물성 지방은 실제로 식물에서 발견되는 농축된 형태의 독소입니다. 이 오일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식단에 도입되었으며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물질을 대량으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독소는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기름을 가열하면 독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슈퍼푸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관한 한 상당한 양의 독소를 포함할 수 있는 덜 익은 쓴 올리브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올리브유는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 적합한 동물성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심장병을 비롯한 혈관 질환은 동물성 지방과 기름이 아니라 설탕과 식물성 기름에 의해 촉진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주로 식물과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작은 단백질로 동물이 먹는 것을 방지합니다. 렉틴과 혈관 손상에 관한 기사 웨센, 폴. 올리브 오일, 세계 클래식 오일의 역사, 생산 및 특성. 오일 사용에 관한 연구. 역사를 통틀어 올리브 오일은 문서화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문화권은 주로 램프 연료로 올리브를 사용했으며 이것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많은 의식에는 왕족, 전사, 일반 대중과 종교인의 기름 부음을 포함하여 올리브 오일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용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향긋한 올리브유는 질병을 치료하는 고약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경쟁. 또한 비누를 만들고 죽은 자를 거룩하게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 소비하기 위한 올리브 오일 사용에 대한 기존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물고기 바다 물고기와 같은 부위 방부제가 없는 물에 있는 정어리 부위 방부제가 없는 물에 있는 참치 부위 해산물 부위 연못의 물고기 X 오늘날 존재하는 물고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보다 과거에 먹던 생선의 종류에 더 가깝습니다. 바다나 연못이 아닌 야생에서 잡은 생선을 가장 권장합니다. 지방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연못 물고기를 피하십시오. 연못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물고기에게 자연적이지 않은 곡물, 콩 및 기타 물질을 먹여서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생에서 잡은 생선은 높은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과 요오드를 포함하여 많은 유익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입니다. 인간은 생선을 먹는데 잘 적응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생으로 섭취할 수도 있어 식용에 적합합니다. 또한 생선에 대한 알레르기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는 종종 독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곡물과 생선을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와 요구사항이 다르고 함께 먹으면 최적으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바다 생선은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섭취를 권장하며 연못에서 자란 생선보다 야생에서 잡은 생선을 선호합니다. 생선에 대한 알레르기는 드물며 생선은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익혀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위해 곡물과 생선을 따로 먹는 것도 권장됩니다. 고기에 목초지에서 자란 혼합공룡이 아닌 초식동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닭, 오리, 거위, 염소, 버팔로, 엘크 사슴. 인간의 몸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5개의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풀을 먹는 소도 혈액에 흡수되는 최종 생성물은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섬유질에서 형성된 지방산입니다. 그들은 풀을 씹고 타액을 추가하여 장내 세균이 섬유질을 지방산으로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표면을 얻습니다. 가금류나 콩, 보리,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먹는 동물을 먹는 것을 경시하기 위해 기본 규칙은 패키지에 풀만 먹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나 닭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을 적어두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런 다음 구입하면 이러한 곡물을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곡물의 독소 중 일부는 고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동물의 내장과 지방은 가장 영양가가 높은 부위입니다. 곡물과 탄수화물을 고기와 섞어서 따로 몇 시간 간격으로 따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염소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를 먹도록 적응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책에 염소를 염소의 무유에 요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함께 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살았던 방식이며 현대에 와서야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혼합합니다. 주로 고기를 먹었던 인간 사회에 대한 설명. 그들이 한때 먹던 고기와 길들여진 가축의 고기에는 차이가 있다. 한때 먹은 것과 똑같은 바다 물고기와는 다릅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가깝지만 사냥꾼이 먹은 방식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구석기 시대 인구는 주로 사슴, 들소, 말, 매머드를 포함하여 무리를 지어 살았던 소와 같은 채식주의 동물의 사냥감 고기인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했습니다. 이 고기의 영양 성분은 현대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와 상당히 다릅니다. 현대의 고기는 피하 지방 조직, 결합 조직 표면 및 근육 자체의 섬유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축화된 동물은 일관된 음식 공급과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 항상 야생 동물보다 더 뚱뚱했습니다. 최근의 사료 및 사육 방식은 부드럽고 육즙이 많은 소비자 기호에 맞게 지방 함량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도살되는 동물의 지방 비율은 25에서 30%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15종의 채식주의 아프리카 동물종에 대한 연구에서는 평균 지방 비율이 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들여진 동물은 지방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가축에게 주는 혼합물인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혼합물이 아닌 풀만 먹은 동물에게서도 고기를 얻을 수 있다. 야생동물의 지방은 가축의 지방보다 5배 더 많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에는 죽상동맥경화증 및 악성질환에 대한 보호효과로 알려진 장수의 오메가 -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인 에이코사펜타엔산 EPA 이 상당량 약 4%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진 쇠고기에는 미량의 EPA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생 동물 고기는 가축 고기보다 칼로리가 적고 단위 중량당 단백질이 더 많지만 근육 조직의 아미노산 구성은 비슷합니다. 지방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근육 조직과 비슷하기 때문에 야생 동물 고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슈퍼마켓 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쇠고기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 년 전에 길들여진 염소에 비해 오늘날의 산업용 소는 비교적 최근에 사람을 찾았습니다. 소는 개량되었으며 염소 산업에 비해 전체 산업입니다. 따라서 소가 아닌 염소에 베팅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거대 산업의 모든 식품, 즉 닭고기, 계란, 콩, 밀, 쌀, 우유는 우리에게 좋지 않으므로 쇠고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도인들이 소를 신성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NEOGCN 글리콜리류라민산은 소, 양, 염소를 포함한 많은 포유류의 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당분자인 시알산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CMAH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NUOGC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은 대부분의 육류에 존재하는 NUOACN 아세틸류라민산이라는 유사한 CR산을 생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이 인구의 많은 부분에서 손상되었을 때 그리고 아마도 손상되지 않았을 때에도 문제가 되는 물질입니다. 주로 소의 지방과 내장에서 발견되며 쇠고기의 경우 양과 염소의 경우에도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붉은 고기, 소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동물에서 NUOGC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NUOGC에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와 염소의 고기, 우유, 피를 먹고 사는 마사이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마사이 부족 사이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해당 부족보다 연골 침식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붉은 고기가 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NUOGC를 생산하는 포유류에서는 신호, 부착 및 세포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과정에서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NUOGC와 같은 CR산이 관련됩니다. 세포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밀접하고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에 기여합니다. 인간에서 NUOGC는 붉은 고기와 주로 우유 제품을 통해 소비됩니다. 섭취 후 NUOGC는 신체가 합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으로 흡수됩니다. 면역체계는 NUOGC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면역반응을 유발하여 NUOGC에 대한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역반응은 암, 심장병 및 기타 만성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문제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NUOGC가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염증 및 관절 관련 상태에 장담하건대 그것은 인간에게 다소 문제가 되는 물질입니다. 인간에게 독소를 유발, 우리의 장이 더 손상될 때 많은 양이 혈류로 들어가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시안스 포유를 들어 백인처럼 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에서 나오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보충제가 있는데 누가 미네랄과 비타민을 필요로 합니까? 미네랄과 비타민의 부족은 증상이지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연과 싸울 수 없으며 자연을 영리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는 중앙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양 보충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효 곡물, 고기, 생선, 염소 우유 제품 및 익은 과일을 자유롭게 먹는 것만으로 표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양보충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흡수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흡수되지 않으며 수백 가지의 하위 유형과 형태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철은 동물의 철에 비해 부분적으로 흡수됩니다. 풀을 먹은 동물은 곡물을 먹은 동물보다 더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살찌게 하는 혼합물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동물입니다. 영양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및 미네랄 결핍 문제는 야채, 잎, 견과, 뿌리, 익지 않은 과일, 버섯 및 잎에 존재하는 미네랄의 흡수 억제제, 독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구충제는 동물이 이러한 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야생에서 풀과 물고기를 먹은 동물의 고기에서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족한 미네랄, 요오드, 철, B12, 아연, 오메가3, 큐텐은 종종 식물성 식단, 씨앗, 곡물, 야채, 잎, 견과류 및 버섯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비타민 D 보충제는 비타민 D는 동물성 지방에서 발견되며 동물성 지방에서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몸이 태양에 노출되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비타민 D 결핍이 아닌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박테리아에 적합한 음식이 없으면 죽고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내 박테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마도 완전히 불필요할 것입니다. 현대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은 작은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합니다. 야생에서 연못 물고기는 조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량의 오메가3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요오드 보충제 화학물질과 동일 작물의 사용으로 인해 토양의 질이 악화되고 당신이 소비하는 야채와 과일의 품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나는 야채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토양의 퇴화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마그네슘, 아연, 요오드 등의 부족을 초래합니다. 수돗물은 보통 필수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먹는 음식이나 사는 곳의 개미, 벌레, 먼지, 흙, 자연물 등이 있는 것이 두렵다면 침착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요오드를 피하는 것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질병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고 이러한 결핍은 피로, 변비 및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핍을 교정하는 것은 갑상선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오드 결핍은 경작되고 살포된 농경지의 반복적인 사용과 해조류 및 해양어류 섭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들의 식단,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동물성 식품과 과일에서는 미네랄과 비타민의 흡수율이 식물보다 훨씬 높으며 고기와 생선의 내장에는 다른 공급원, 간, 뇌, 심장 등에서 얻기 어려운 가장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적게 혼합하고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에서 지방과 단백질 분리, 고대인들은 이렇게 먹었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음식은 기만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 쌀, 콩, 수박은 렉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 익었을 때 먹어야 하고 일부 야채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식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충에 의한 조기 섭취를 방지하는 천연물질, 렉틴은 다량으로 남아있습니다. 요리, 가열 및 발효는 일반적으로 렉틴의 양을 낮추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지만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증상으로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함께 KFC에서만 섞으면 사람들에게 속쓰림 유발 특히 지방이 식물성이거나 식물의 독소가 속쓰림을 유발하는 경우 많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속쓰림이 없고 지방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설탄과 케톤 조절. 케톤체 또는 케톤체는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분해할 때 생성하는 일종의 유기화합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식, 낮은 탄수화물 섭취 또는 장시간 운동과 같이 포도당,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포도당 수치가 낮으면 간은 지방산을 신체와 뇌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케톤으로 분해합니다. 케톤체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BHB 및 아세톤 케톤 생성 과정인 케톤 생성은 낮은 포도당 가용성에 대한 정상적인 대사 반응입니다. 그러나 높은 케톤 수치는 치료되지 않은 당뇨병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성 케토산증 DKA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케톤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케톤증 상태가 케톤식이 요법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다이어트는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으며 체중 감량을 위한 케토시스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 집중 개선 및 기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 한때는 대부분의 식사에 탄수화물이 없었으며 오늘날에는 모든 식사에 항상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습관의 문제일 뿐인데 현대인의 식단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하고 뇌에 강한 신호를 보낸다. 자연에는 조합이 없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것에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수천 년의 진화 과정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먹고 몇 시간 후에 과일을 먹었습니다. 같은 식사에 밥과 함께 생선과 빵과 함께 올리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혼합에서 지방의 양이 증가하고 혈중당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몸이 잘 대처하지 못하는 드문 현상이자 음식 채집과 사냥에서 용납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혈당 검사로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탄수화물이 가공되고 지방이 가공되어 부자연스러울 때 지방과 혈당은 더욱 극한으로 상승한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가 동맥경화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 즉 대부분의 시간에 혈당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당신은 예전처럼 살며 노년기에 심장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식품회사는 이 벌레, 칩, 페이스트리, 초콜릿 및 거의 모든 것에 기름을 첨가하는 것, 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스무디와 주스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쉐이크는 과일의 모든 설탕을 증류한 것입니다. 과일이 액체 상태일 때 우리는 씹어야 하며 이러한 양의 과당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 및 지방과 함께 탄수화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실은 다양한 효소가 탄수화물과 지방 및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pH 환경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산도가 필요하며 물론 이 두 가지 값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각 유형의 효소에 필요한 산도에 대해 읽어보세요. 혼합식품에는 식수도 포함됩니다. 음식 근처, 식후 1시간이나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이것에 대한 연구나 과학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고대인들은 항상 물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동안 물을 마시지 않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합니다. 위액을 희석하여 산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밀, 우유, 뿌리 등의 새로운 식생활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 선택이 오늘날에도 왜 없는가? 그러나 문제도 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사람이 모든 음식에 노출되었습니다. 백인은 쌀에 노출되지 않았고 아시아인은 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밀과 우유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밀보다 우유와 살찌기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적응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사냥꾼의 평균 연령이 40세, 도시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50세였으므로 오늘날의 질병, 실제로 중독의 한 형태는 앞서 언급한 식단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 인구는 종종 오늘날의 질병보다는 감염과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욤키퍼에서만 단식 인간의 진화는 많은 식량 부족 사례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과 단식은 동물의 수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슨 이달 2017, 미첼 이달 2016. 인간은 적응형 대사 과정 덕분에 몇 주 동안 음식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이 특정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카보 앰퍼샌드 매슨 2019. 그러나 우리 몸은 영양이 필요할 때와 먹고 싶지 않을 때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식은 약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3일 연장하기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3일 동안의 굶주림을 초래하므로 유익한 절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영양과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는 섭식기간 또는 간헐적 단식 구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벨 이달 2018.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신체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짧은 기간의 단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시간의 식사 시간으로 하루 두 끼 식사. 논리를 사용하고 추가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원 지역의 일부 인디언 부족들 사이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하루에 두 끼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작은 간식으로 보충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부분적으로 사냥에 기반을 둔 유목 생활 방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동성과 음식 섭취에 있어 유연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사이족과 같은 아프리카의 일부 원주민 공동체는 하루에 두 끼를 더 많이 먹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전통적으로 마사이족 식단은 주로 우유, 고기, 소의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의 법칙나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이익을 위한 법칙에는 매의 법칙이 있는데 나 자신을 볼 때 나에게 가장 쉬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일 1식 보통 아침 6시에 한 끼, 14시에 한 끼,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작은 식사가 아닌 큰 식사. 일반적으로 오븐에서 바로 나온 누룩을 넣은 테프빵이 있습니다. 소량의 식사를 많이 하면 정신이 맑고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루 10시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합시다. 하루에 2에서 3번 집중 식사를 하고 식사 사이에 5에서 6시간을 기다립니다. 물론 집중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사이의 대기 시간은 위가 비는 시간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을 자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훨씬 잘 온다고 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디언 속의 내 인생 조지 캐틀린.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버팔로 고기, 옥수수, 과일을 먹고 사는 치약 없이 희고 굳은 치아를 포함하여 웅장하게 지어졌고 똑바르고 행복했습니다. 이들은 물론 근대화를 접하지 못한 인디언들이다. 또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실을 찾고 오, 인디언들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육과 관절을 손상, 시키고 치유할 시간을 주어야 할 때 음식이 가공되고 부자연스러울수록 상처가 커진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높은 당수치가 모든 신체 시스템을 손상시킬 때 이것을 봅니다. 하루 종일 먹는다는 것은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을 혼합하면 하루 종일 설탕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과학이 논리 및 관찰과 연결되고 아름다운 자유로운 생각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부모를 비난해야 합니까? 우유를 곁들인 콤플레이크와 같은 부모를 위한 편리한 식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조리할 수 있어 재료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설거지도 간편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발효되지 않은 곡물과 젖소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증된 것은 사람마다 거절할 수 있는 최종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몸은 오늘 생존하기를 원하고 내일은 덜 흥미롭습니다. 우리 몸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생존하기를 원하므로 신체는 단기 생존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미네랄과 비타민을 동원합니다. 이는 특정 관물이 부족할 때 장거리 시스템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사용되며 부족할 때 동맥 석회화 예방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브루스 에임스에 관한 연구 및 인터뷰. 이것은 식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수년간 부족한 후에 질병이 시작되는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그들은 소화되지 않으며 종종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섬유질이 없는 이누이트 식단은 그들에게 거의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섬유질은 식물과 가공식품의 독소로 식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민속 전설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품에는 일반적으로 콩, 견과류, 곡물 등 항영양 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식이섬유가 혈당의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실제로 잘 익은 과일은 인간에게 적응되어 있다.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의 진화 역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음식에 적응하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농업, 식품 가공 및 산업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사하는 우리 몸의 능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과당, 곡물 및 정제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과당. 과당은 과일에서 발견되는 천연 설탕이지만 현대 식단에서 과당의 양과 형태는 우리 조상들이 섭취한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과당의 고농축 형태인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은 가공식품 및 음료의 일반적인 감미료가 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과도한 과당 섭취를 인슐린 저항성,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과 같은 대사 문제와 연관시켰습니다. 코헨, L, 앰퍼샌드 모란, Y, 2017, 소프틱, S, 코헨, D, 앰퍼샌드 칸, CR, 2016. 이러한 건강 문제는 과당이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과도한 과당은 이 기관의 과부하를 일으켜 유해한 대사 부산물과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곡물, 약 10여 년 전이 농업혁명으로 광범위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식단의 큰 부분을 구성하는 곡물. 그러나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이 비교적 짧은 기간은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곡물 소비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 및 기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글루텐은 취약한 개인의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셀리악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머스, KM, 루, 아르, 브라우니, J, 루, B, 제러드, C, 토마스, K, 앰퍼샌드 페사노, A, 2008.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곡물의 높은 탄수화물 함량이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르데인, L, 이튼, SB, 세바스티안, A, 맨, N, 린드버그, S, 웨킨스, BA, 앰퍼샌드 브랜드 밀러, J, 2005, 플러스 정제유. 정제된 식물성 기름의 산업적 생산은 현대 식단에서 지방산의 유형과 비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콩,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이러한 오일은 오메가-6다 중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6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염증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및 암, 시모플로스, AP, 2002. 우리 조상들은 아마도 이러한 지방산을 보다 균형 잡힌 비율로 섭취했을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켰을 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당, 곡물 및 정제된 기름과 같은 새롭거나 변화하는 물질이 인간의 식단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부정적인 건강 결과. 우리 몸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물질을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매일 먹는 고대빵입니다. 밀가루와 물만 2에서 3일 동안 그릇에 담는다. 오븐, 닌자 175도가 더 좋음. 에 30분 정도 넣으면 얇은 빵이 나옵니다. 사워도우가 있는 후 새 밀가루를 섞기 위해 3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연 효모가 이미 사워도우에 있고 몇 시간 안에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 밀가루를 넣고 하루를 보낸 후에는 그릇을 냉장고에 넣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기 안에는 누룩 반죽이 담긴 큰 그릇이 있어 원할 때마다 반죽을 꺼내 25분 안에 신선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침 식사. 오븐의 질경이 바나나 2에서 3개. 닌자는 25분에 더 좋습니다. 175도. 무화과와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곁들인 염소 요거트. 클레멘타인과 오렌지. 노력 없이 음식. 노력이 없다면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할까요? 유독 한가. 고고학적 기록에는 초기 호모사피엔스와 그 조상들이 여러 선사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뼈에 남아있는 자국을 조사하여 골수를 섭취했다는 증거가 있다. 뼈에 새겨진 배인 자국, 타진 자국, 골절 패턴 등은 식습관을 비롯한 초기 인류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골수에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뼈를 부러뜨린 흔적이 있습니다. 골수는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한 매우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원입니다. 골수 소비는 생존, 두뇌 발달 및 전반적인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하므로 초기 인간에게 유익했습니다. 골수 소비의 증거가 있는 고고학 유적지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1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충격 자국이 있는 뼈를 산출했는데, 이는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 파랑스로퍼스 로버스터스와 같은 초기 인류가 골수에 접근하기 위해 뼈를 부러뜨렸음을 나타냅니다. 절단 및 충격 자국이 있는 뼈 포함, 이는 호모 하빌리스와 같은 초기 호모종이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골수에 접근했음을 나타냅니다. 호모 초기 하이델베르겐시스가 골수를 소비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이러한 예는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뼈에 남아있는 표시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호모사피엔스와 그 조상이 골수를 소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인간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도 활기차고 씹기 쉬운 음식인데 인과가 헷갈려서 골수를 먹은 이유는 영양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큰 뼈와 사람을 꺾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시체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다음 뼈를 부수고 골수에 도달했습니다. 몽고인은 고기와 우유를 먹고 살았습니다. 몽고인은 음식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울란이디는 주로 겨울과 봄에 먹는 고기와 같은 붉은색 식품이었다. 치안 아이디는 주로 여름과 가을에 먹는 유제품과 같은 백색 식품이었습니다. 야채는 풀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염소 사료라고 불렸습니다. 몽골인들은 농부들이 흙에서 자라며 종종 배설물로 수정되는 식물을 먹는 것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오늘날 몽골인 70의 평균 수명은 일본인 80+보다 낮습니다. 몽골에서 매우 흔한 밀가루, 술, 흡연을 추가하고 먹지 않는 것도 이치에 맞습니다. 그가 배고플 때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목마를 때 외에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점삼. B. 사람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않지만 적어도 4분의 1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그는 음식에 물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에 섞어 조금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이 그의 창자에서 먹기 시작하면 그는 마셔야 할 것을 마신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가 자기를 살피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찔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배고프지 아니할 때까지 먹으라. 사람마다 양이 다르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이다.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식전도 식후도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 부분 D. 사람은 걷기 전까지는 몸이 뜨거워지기 전까지 일을 하거나 바쁘게 지낼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한다. 다른 활동. 경험 법칙. 그의 몸은 반응할 것이고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매일 아침에 만지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 쉬고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치광이를 따라 국물에 목욕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먹습니다. 이것은 논리와 과학이 없는 경솔한 진술입니다. 2. 시. 영원히 사람이 먹을 때 그는 제자리에 앉거나 왼쪽으로 몸을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장에 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걷거나 타거나 만지거나 몸을 흔들거나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 여행하거나 미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나쁘고 심각한 질병을 가져옵니다. 논리는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으며 과학이나 관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D. 그날 그리고 밤 24시간 사람이 3시간 자면 8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밤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며 그가 잠을 자기 시작한 때로부터 해가 뜰 때까지 8시간이 될 것이며 그가 해가 뜨기 전에 그의 침대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교적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부족에서는 대략 7시간입니다. 점칠. 2. 사람은 얼굴이나 등을 대고 자지 말고 옆으로 자야 합니다. 오른쪽 밤. 그리고 그는 식사 직전에 잠을 자지 않고 식사 후 서너 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낮에는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선호하는 수면은 무릎을 올리고 등을 대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디언들이 잠을 자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FH, 그리고 포도, 무화과, 딸기, 배, 수박, 호박의 창자, 오이의 창자와 같이 장을 완화시키는 것들로부터 호흡과 등을 지탱합니다. 사람은 먹기 전에 먼저 먹습니다. 음식에 섞지 않고 윗배에서 나올 때까지 조금 머문다. 그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석류, 살구, 사과, 크로스타민과 같은 장을 지원하는 것, 그의 음식으로 바로 먹을 것이지 많이는 아닙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점구. 7. 사람이 닭고기와 동물고기를 모두 먹고 싶을 때는 닭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계란과 닭고기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계란을 먹습니다. 마른 짐승의 고기와 거친 짐승의 고기, 나는 얇은 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사람은 항상 가벼운 것을 먼저 좋아하고 무거운 것을 나중에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발명품입니다. 점일. 8. 더운 날에는 나는 차가운 음식을 먹고 향신료를 많이 넣지 않고 식초를 먹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조림과 양념을 많이 먹고 겨자와 쪽파도 조금 먹습니다. 이와 같이 추운 곳과 더운 곳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과 곳을 자기 뜻대로 다니며 행하느니라. 11. 9. 아주 나쁜 음식이 있어 사람에게 합당하니라. 오래된 짠 큰 생선, 오래된 짠 치즈, 송로 버섯, 버섯, 오래된 소금에 절인 고기, 포도주, 냄새가 날 때까지 방치된 스튜 냄새가 심하고 쓴 것은 결국 몸에 좋은 것이요 사망의 독과 같으니 그렇지 아니하니라. 생선은 크기에 상관없이 먹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섯과 소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일이 또 나쁜 음식도 있지만 처음 음식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들을 조금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먹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먹이는 습관을 들지 아니하며 항상 큰 생선이나 치즈나 우유 같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24시간 동안 젖을 짜낸 것과 큰 소와 크고 늙은 염소의 고기와 콩과 렌즈콩과 사파이어와 보리빵과 묵교병과 양배추와 건초와 양파와 마늘, 겨자, 무, 이것들은 모두 나쁜 음식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모든 채소, 콩류, 뿌리는 인간에게 유독합니다. 발효 염소 우유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전혀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콩과 렌즈콩만으로는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먹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델루행, 우리는 더운 날에 그것들을 조금 먹습니다. 해자타, 아이드, 십, 그리고 이것과 같지 않은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또 물새와 비둘기와 대추야자와 기름에 구운 빵이나 기름에 적신 빵과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체질한 양질의 거친 밀가루와 육수와 모래. 이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복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약에 필요하지 않는 한 언급된 모든 것을 먹지 않을 사람, 결국 이것은 영웅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물새와 비둘기는 우리보다 우월하도다. 12. 11. 사람이 산나무 열매를 스스로 재하지 아니하며 마른 것이라도 많이 먹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젖었다 할 필요가 없나니 그러나 그들의 모든 필요가 요리되기 전에 그들은 몸에 칼과 같습니다. 그리고 캐롭은 세상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트니 과일은 나쁘고 더운 날과 천민 장소에서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무화과와 포도와 아몬드는 젖었든지 마른 것이든지 영원히 좋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다 먹나니 그러나 그것이 야생의 모든 과일보다 더 나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몬드는 우리에게 정말 유독합니다. 점일육. 12. 꿀과 포도주는 특히 비 오는 날에 젊은이들에게 해롭고 노인들에게 좋습니다. 더운 날에는 비 오는 날에 3분의 2를 먹도록 하라. 꿀은 우리에게 좋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좋지 못하니 17, 13. 사람이 일평생에 창자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다가 설사를 조금 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의학계의 큰 법칙인데 시력을 피하거나 어렵게 나오기만 하면 많은 환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 야채 등을 먹은 탓에 설사에 가까운 병을 앓았을 것이다. 힘들어야 합니다. 18사람이 조금만 힘쓰면 배에서 무엇이 풀리겠느냐. 만일 그가 남자라면 아침에 기름과 빙어와 소금으로 조미한 짠 과자를 입에 대지 않고 먹으리라. 또는 그는 순무 또는 양배추 껍질에서 기름과 소금 및 향신료로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인이라면 아침에 꿀을 국에 타서 마시고 4시간쯤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곤 했다. 그는 위가 타올 때까지 매일 필요하다면 3에서 4일을 할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우리에게 정말 유독합니다. 19. YD. 그리고 몸을 창조할 때 그들이 말한 또 다른 규칙. 사람이 운동하고 많이 만지고 배부르지 않고 그의 장이 느슨하면 어떤 질병도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가 악한 자의 식물을 먹을지라도 그의 힘이 강해지며 또 앓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배 뚫는 일을 그치며 귀가 둔한 자는 비록 좋은 음식을 먹고 약에 따라 몸을 지킬지라도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기력이 쇠약하리로다. 실패하다. 그리고 거친 음식은 모든 사람의 몸에 죽음의 독과 같으며 모든 병자들에게 주된 것입니다. 발명. 사람에게 오는 대부분의 질병은 단지 나쁜 음식 때문이거나 그가 배를 타고 좋은 음식에서도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말한 바, 그 입과 혀를 지켜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느니라. 잠 21시 23분. 대부분의 질병은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합니다. 21, 16. 목욕의 방법. 사람이 7일에서 7일 동안 목욕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음식이 소화되기 시작할 때 가까이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태우지 않는 국물에 온 몸을 담그고 몸을 태우는 국물에 머리만 씻는다. 그런 다음 그는 푸샤린으로 몸을 씻은 다음 추위에 목욕할 때까지 푸샤린에서 푸샤린으로 목욕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머리 위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 오는 날 추위에 목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땀을 흘리고 온몸이 지칠 때까지 목욕을 하지 않을 것이며 목욕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면 씻겨 나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찬물 샤워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과학과 논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식사나에게 매우 논리적으로 보였던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글을 쓴 에스더 고케르 방법이었는데 그녀는 고대인의 앉고 서는 방법을 보고 해결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고대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였는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점. 윌리엄 데이비드. 오더블에서 들었고 히브리어로도 가능합니다. 지방과 고기의 과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책은 The Big Bluff of Cholesterol입니다. 식물이 아닌 동물로부터 이것은 고대인들이 먹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논리와 과학과 역사적 관찰 사이에 교차가 있을 때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 아랍 세계에서 온 사촌에게 말할 때 그는 미국에서 온 심장외과 의사가 쓴 식물의 역설이라는 좋은 책을 내게 던졌습니다. 젠드라에는 모든 종류의 뿌리, 잎 및 일반적으로 식물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독소가 있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젠드라의 실수는 일부 식물이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지만 진실은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선구자였지만 책의 권장사항은 잘 익은 과일과 그중 하나는 낙탄입니다. 정말 놀라웠지만 독소를 조사했을 때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뉴에서 식물을 제거했을 때 약간의 짜증나는 복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과학과 논리 및 개인 실험에 놀라운 조합이 있었고 무료 다이어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후 호주에서 온 정말 똑똑한 의사인 폴 메이슨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그는 흐름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르며 식물 독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방식은 많은 논리와 진화 없이 과학에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릅니다. 저는 생물학에 약하지만 모든 것을 결합합니다. 호주, 그리고 네, 이것들은 중요하고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읽은 모든 책에서 강의 인터넷에서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70%는 사실이고 30%는 거짓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 영양을 조합한 방법입니다. 음식에 대한 좋은 테스트입니다. 신맛 또는 매운맛? 답이 예라면 무료 식품이며 인간에게 적합합니다. 물론 익혀 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품이 사람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은 지난 수백만 년에 비해 지난 수십만 년 동안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음식을 요리하거나 가열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면 빵, 식물 등과 같이 최근에 우리 식단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점. 모든 종류의 고기는 생으로 먹을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적합합니다. 잘 익은 과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간에게 적합합니다.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움직이는 물고기이므로 인간에게 적합합니다. 곡물 불가능합니다. 요리하거나 굽지 않고 먹기 위해. 따라서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 씁쓸하거나 시큼하여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견과류 다소 씁쓸하여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콩과 식물 요리하지 않고 단단하고 씁쓸하며 독성이 있으므로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유 할 수 있습니다. 염소에서 직접 우유를 마심으로 인간에게 적합합니다. 우유도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우유와는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채 대부분 쓰거나 익히지 않은 매운맛으로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